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들을 때마다 심정 속에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는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영국의 존 뉴턴은 이 짧은 식구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의 은혜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잘 아시는 것처럼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말로 놀라운 은혜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Amazing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Amazing은 굉장히 놀랍다, 기막히게 놀랍다, 자지러지게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했던 영국의 존 뉴턴은 18세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붙잡아서 대서양 건너 미국의 노예로 팔아 넘기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붙잡아서 인간에게 노예로 판다면 그 인간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 같은 노예선 선장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반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덕 윤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짐승 같은 노예선 선장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짐승 같은 노예선 선장,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 존 뉴턴에게 어찌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었겠습니까? 짐승 같은 노예선 선장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그 누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논리, 합리성, 이성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은혜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네 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가업인 목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던 아들은 11번째 아들인 단지 자기 자신만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하는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라도 하면 그 즉각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바치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홀로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당연하다는 듯이 입고 이복형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 다니던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요셉을 이복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며칠 동안 야영을 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이복형들 앞에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복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현장 감독차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던 이복형들은 마침 그 들판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로 이끌려간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선택하신 비열하고 이기적인 요셉을 당신의 방법으로 새롭게 빚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국 땅 남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요셉은 더 이상 비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에 감동받은 집주인 보디발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 재산을 몽땅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토록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일반 개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40장 3절에 의하면 보디발의 집은 그 집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딸려있는 파라오의 친위대장 공간이었습니다. 집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딸려있는 친위대장의 공간이라면 그 공간 속에 딸린 재산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록 요셉은 종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친위대장 공간의 그 큰 살림을 홀로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무관리 훈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훈련은 재무관리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요셉의 준수한 용모에 욕정을 느낀 집주인의 아내가 여러 차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끝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했고 격분한 남편 보디발은 자기 집 안에 달려있는 감옥 속에 요셉을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왕의 죄수들은 역모와 관련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민간인인 요셉이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특수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옥살이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옥 속에서도 매일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역시 요셉의 남다른 성실성을 확인한 감옥의 간수도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사 관리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해서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치 훈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28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이집트에 종으로 팔린 지 11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창세기 40장 1절이 증언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의 술과 떡을 빵을 각각 책임지는 두 사람이 파라오에게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의 술과 빵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주방 조리사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파라오가 자신에게 범죄해서 경노했던 두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관원장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 단어가 지도자 혹은 한 나라의 장관을 뜻하는 사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권력은 절대 권력자와의 거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파라오 바로 곁에서 매일 술과 주식인 빵을 책임지는 두 사르는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르들이었겠습니까? 그 두 권력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라오가 경노했습니다. 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창세기 40장 3절입니다.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경노한 파라오는 범죄한 두 권력자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이를테면 역모와 관련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술과 빵을 책임지는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역모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수감된 그 두 권력자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했고 요셉은 평소대로 그 두 사람을 지성으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을 책임지는 관원장은 사흘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복직되었고 빵을 책임지던 관원장은 끝내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난 셈이었습니다. 하루는 파라오가 연거푸 회개한 두 꿈을 꾸었는데 이집트 그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술을 책임지는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이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전거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파라오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파라오로부터 두 꿈의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은 앞으로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이므로 앞으로 있을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하여야 될 것이라고 진언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탄복한 파라오는 그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덕분에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근 모든 백성들이 죽음과도 같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혹독한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운 좋게 꿈 한번 해몽 잘 해주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로또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고자질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홀로 채색 옷을 입고 놀기를 당연한 듯 생각하는 그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열하고 이기적인 요셉을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이복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겪게 하셨습니다. 13년에 걸친 그 종살이와 옥살이는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무관리훈련, 인사관리훈련, 정치훈련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전역에 요셉만큼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기에 필요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의해 준비된 요셉을 파라오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왕궁에서 역모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파라오 왕궁에서 술을 책임지는 관원장과 빵을 책임지는 관원장들이 역모를 일으키지 않았던들 요셉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집트 땅에서 억울한 옥살이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종살이하는 집 여주인을 겁탈하려던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과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파라오의 최측권 두 권력자가 역모를 일으킨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모야말로 비열하고 이기적인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세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모로 인한 역모로 인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국민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백성들이 그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선택하신 한 개인을 위해 한 시대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구중궁궐 속에서 역모, 역사의 변고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신비스러운 섭리하심을 깨달았을 때 요셉 역시 노예선 선장 존 뉴턴처럼 나처럼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을 살리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홀로 고린도를 찾아갔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천막 제조업자였던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역시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고 함께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홀로 고린도를 찾아갔던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던 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은 그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땅인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은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굴라가 아시아 대륙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유럽 대륙의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 아시아 대륙의 본도를 포함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해서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시아 대륙이든 유럽 대륙이든 통행, 이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이달리아에서부터 새로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찾기 직전에 아굴라 부부가 이탈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제국의 수도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유 인증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을 받은 수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고 있는 2만여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에 로마 시민권을 지참하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을 제국의 수도에서 추방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발생했다는 것,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건들은 그보다 훨씬 이후에 태어난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유럽 대륙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 또한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경랑들은 2000년 전 홀로 고린도를 찾은 바울로 하여금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로마 제국은 손바닥만 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지중해 세계가 온통 로마 제국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는 그 넓고 넓은 로마 제국 천지에서 하필이면 고린도로 이주해 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벌어지던 가장 큰 축제는 매 4년마다 올림피아에서 개최되던 고대 올림픽과 별도로 매 2년마다 고린도 지협에서 열리던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으로 등장하는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한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는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이스트미아 축제가 열리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고린도 지협에는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에 참여하려는 선수들과 그 경기를 구경하려는 외래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대부분 숙소로 천막을 사용했기에 천막 제조업자들에게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첫 번째 가는 주 고객이었습니다. 천막 제조업자들에게 두 번째 가는 고객이 이스트미아 경기처럼 대규모 경기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트미아 경기대회 같은 대경기대회가 열리면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외래 관람객들은 모두 텐트를 임시 거처로 사용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후 51년 4월 달에 고린도 지협에서 2년마다 열린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태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것은 주후 40년 말에서 50년 초에 걸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가 그 넓고 넓은 로마 제국 천지에서 그때 왜 하필이면 고린도를 찾아갔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됩니다. 천막 제조업자였던 아굴라 부부는 이듬해가 되면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트미아 특수를 겨냥해서 고린도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연결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올림피아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는 새로 이주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50년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했고 그 해에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 시절부터 유래되었던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는 주전 146년에 고린도가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면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주전 44년에 방치 상태에 있던 고린도를 대규모로 재건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가 폐지되었던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도 100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의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는 음악 경영 대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물쓰듯이 쓰는 축제 중의 축제였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를 부활시키지 않았던들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요. 결과적으로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전 44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방치되어 있던 고린도를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폐지되어 있던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까지 부활시켰던 것은 그로부터 100년 후에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시공을 초월한 신비스러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의 감동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이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기막히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의 삶을 벗어버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평생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나이 듯 늙어서 말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크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죄인인 반면 주님은 크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구중궁궐 속에서 역모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축제 중의 축제가 일어나게도 하시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듯 크신 구세주이심을 정녕 믿는다면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구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당신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에 바른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 역시 주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 땅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로 인함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막히게 놀라운 은혜에 최선을 다하여 바른 삶으로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우리의 몸도 쇠하고 기억력도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께서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만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